주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조조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2절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심리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 자유를 침해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간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자유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한의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냐라고 반문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여서 물리적으로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자요 죄의 종노라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마치 애굽의 종노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듯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신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 자유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자의 자유의 본질은 물리적인 자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그런 자유의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는 다른 것에 지배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소원할 수 있는 자유고 죄로 인한 무능력으로부터 회복되는 자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이 바로 이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내용을 쭉 보시면 신자가 누리는 그 자유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먼저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함을 받아 누린 신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노예적인 공포감 때문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달려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래 했던 신자가 받아 누리는 자유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는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공포감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공포감에서 놓임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구원 얻는 여부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공포감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오해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믿음과 함께 일정한 수준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갈라디안주의라 그래요.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죠? 서신서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인데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보존시켜 나간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이고 궁극적인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은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값없이 받아 누린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라디안 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도 공공연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 이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수준에 비춰보면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가치감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거나 혹은 공부를 잘했다든지 착한 일을 했다든지 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처럼 내가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나를 받아오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근본적인 죄책감으로부터 절대로 놓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저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늘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이나 혹은 책임감으로 행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뜻언뜻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수차례 강조했고 또 늘 요구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런 그 율법의 정죄와 공포감 혹은 양심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짓눌리는 그런 정도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면 그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행하거나 양심의 짓눌림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자기보다 조금만 잘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열등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교만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것이에요. 잘하면 잘한다 그러면 되는데 무슨 흠이나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이제 짓밟아 누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는 깎아내린다는 것은 자기 열등감의 표현이지요. 어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교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강요하고 그 의무사항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들, 하나님께서 주실 저주들을 나열하면서 목회자의 다스림과 교회 방침에 복종하도록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앞서 제가 설명한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생겨난 폐해라 할 수 있지요. 신자는 절대로 이런 율법주의의 폐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신자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오직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구원이라고 하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만 연상하지요. 지옥 안 간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실제하는 죄의 세력, 내 마음에 죄의 세력이 들어올 때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역경과 환란과 장래에 있게 될 사망, 죽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무덤, 이런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역경과 환란이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역경과 환란은 저주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업에게 있어서 고난이 저주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었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공포 또한 사실은 신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죽음과 무덤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아버지 아버지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신자는 율법과 죄의 세로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지켰죠. 손도 씻고 밥을 먹어야만 되었고 부정하고 접촉하면 정결규례를 행해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문자적인 준수, 문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식법의 준수를 여전히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컷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의 그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꾸로 돌리는 참으로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법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조금 꺼주세요. 네. 더워서 상당히 이제 졸리시는 모양인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도 마찬가지지요. 안식일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하는 소극적 준수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공도 찰 수 있고 뭐 놀러도 갈 수 있지요. 자유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후순위로 두다 보니까 그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주일날 오후에 공차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더 적극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오히려 차선적인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이런 일에 사실은 오림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마지 못해서나 책임감으로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가 받아들이는 자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바대로. 이미 우리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와 그 다음에 역경과 환란과 죽음과 무덤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이미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다 순종하지는 못해도 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움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장 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뭡니까? 구약에는 양심을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은 단순한 의식, 단순한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새겨진 도덕적인 표준에 대한 의식이고 개인이 그 표준에 따라 살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가책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갖기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뭐냐? 자기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자신이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가 옳은지 바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양심 안에 마련되어 있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가책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반대로 도덕적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말해서 그 도덕적 수준을 만족시켰을 때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하는 기능이에요. 이처럼 양심은 우리가 무엇은 하고 또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소리와 같아서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의 양심 안에 내장된 도덕적인 지침이나 어떤 일정한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면 경보음을 내는 것이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알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양심을 재판석에 비유했습니다. 재판석. 양심이 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판단이라는 것은요, 참 의외로 매우 공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피고인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판결합니다. 변호사의 어떤 변호나 검사의 고발이 없어도 어떤 일정한 그 결단이 어떤 선언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편결, 어떤 일정한 선언 이것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어떤 내 마음의 양심의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어떤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고 뭐 그게 뭐 어떠냐고 이런 말을 들어도 다시 말해서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양심입니다.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 통치자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도 이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보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권위들 거기에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고 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양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양심에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왜 다른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이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나쁜 마음만 품어도 정죄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런 도덕적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사람들의 양심의 수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표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양심의 수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양심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양심에 따른다고 해서 항상 옳게 행동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양심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에 따라서 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이 표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양심을 아무리 따라 행해도 그 삶이 절대로 올바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것도 죄구나 이런 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이 표준이 성경 말씀과 조율이 늘 되지요. 피아노를 일정 기간 이렇게 치다 보면 피아노가 줄이 늘어나가지고 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도덕적 표준 자체가 다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표준을 갖고 있는 신자랄지라도 그 표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최고법이라 할 수 있는 이 그 십계명, 이 도덕적 표준이 우리의 양심의 법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송가 405장을 지은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서 그때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노예 제도 자체가 신자의 양심을 거스리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라야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표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양심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도 그냥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칼날을 잘 갈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을 따르는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자가 이처럼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도덕적 표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과연 양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양심의 도덕적 표준으로 와 있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양심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준수해서는 양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요즘에는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엊그젠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 보편화된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이 맥박, 뭐 혈압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거짓말인지를 뇌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말 알아내는데 요즘에 거짓말 탐지기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투사를 해가지고 거짓말할 때 눈 위 주위에 혈액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의 80% 정도 거짓말을 체크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절대로 양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양심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서만 가능하지요.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한 사람에게 불편한 양심을 제공한다. 이러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제거해보려고 노력해도 그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추악하고 나는 여전히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만 제가 주 옆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난 신자는 이제부터 이런 도덕적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심의 법칙으로 원리로 삼아서 이런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지요. 나의 양심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붙들어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했지요.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문을 받았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난 다음에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찰스 5세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견해를 번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회유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종교회의 앞에서 결코 나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류를 범해왔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성경의 기준이나 깨끗한 이성에 의해서 확신하지 않는 한 나는 번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번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의 양심에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당시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루터나 그 외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외부적인 억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신앙의 종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자의 양심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모든 가치 판단을 기독교적 양심에 따라서 내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예예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면제부를 판매했지요. 그러면서 좋은 성당,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전통, 불필요한 의무상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역시 일반 백성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전통을 강요했고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 오직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교회 강요나 가르침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습니다. 사실은 정죄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그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불필요한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히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가는 저주받는다라는 가르침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그 저주에 대한 선포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제가 만난 한 안식교도는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약적 가르침에 매여서 오징어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정죄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늘 마음이 짓눌려 삽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규칙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면 곤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 어떤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아니면 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헌신을 공로주의와 상급 개념과 연결해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헛된 열심을 조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자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강요로 더 자유하며 설교자 역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다분히 미신적인 신앙에 근거한 가르침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공포감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의무상 혹은 율법적 강조사항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눈치가 보여서 헌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못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도덕적 표준에 따라서 양심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훈련된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은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죠? 치우칠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정확한 길이니까 이쪽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소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이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양심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신자가 선물로 받은 자유를 거스리는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는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 우리의 자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음. 이미 죄와 사단의 군세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이미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공포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어가는 유일한 도덕적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잘 연단받아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고, 참으로 양심에 맞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용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용기와 이런 담대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 되어진 일이오매, 늘 성인께서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오시도록,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도록 강구하게 하시고, 이런 양심의 표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의 표준에 맞지 않으므로 양심의 참된 평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이시는 담대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용기와 참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연합 모임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